이번 주는 계속된 여름철 무더위 속에서도 지구촌 저편에서 일어난 무서운 태풍으로 인해 이 땅에 사는 우리들의 일상의 삶에서 자연에 대한 커다란 두려움과 뜻밖의 시원함을 동시에 경험하는 귀한 시간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세상의 삶을 살면서 마주치는 모든 순간에 우리 눈에 보이는 현상만 보고 판단하거나 세속적인 가치관에 사로잡혀 잘못된 판단과 행동하는 삶이 되지 않도록 매 순간 주님을 바라보는 삶 속에 예배를 드리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이에 저희는 이 순간 저희 각자의 신을 벗고 수요 성경 공부에 임하고자 합니다. 저희들의 이 기도를 들어주셔서 저희들이 주님 안에서 주님의 능력 안에서 더욱 강건해지며 세상을 살아가는 매 순간에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악한 세상 마귀의 유혹을 능히 대적하며 모든 일에 올곧게 서게 되는 귀한 시간 되기를 기도합니다. 그리하여 우리 모두가 주님 안에서 말씀 위에 서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사사기 12장 1절에서 15절입니다. 에브라임 사람들이 모여 북쪽으로 가서 입다에게 이르되 내가 암몬 자손과 싸우러 건너갈 때에 어찌하여 우리를 불러 너와 함께 가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우리가 반드시 너와 내 집을 불사르리라 하니 입다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와 내 백성이 암몬 자손과 크게 싸울 때에 내가 너희를 부르되 너희가 나를 그들의 손에서 구원하지 아니한 고로 나는 너희가 도와주지 아니하는 것을 보고 내 목숨을 돌보지 아니하고 건너가서 암몬 자손을 쳤더니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겨주셨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오늘 내게 올라와서 나와 더불어 싸우고자 하느냐 하니라. 입다가 길르앗 사람을 다 모으고 에브라임과 싸웠으며 길르앗 사람들이 에브라임을 쳐서 무찔렀으니 이는 에브라임의 말이 너희 길르앗 사람은 본래 에브라임에서 도망한 자로서 에브라임과 므낫세 중에 있다 하였습니다. 길르앗 사람이 에브라임 사람보다 앞서 요단강 나루턱을 장악하고 에브라임 사람의 도망하는 자가 말하기를 청하건대 나를 건너가게 하라 하면 길르앗 사람이 그에게 묻기를 내가 에브라임 사람이냐 하여 그가 만일 아니라 하면 그에게 이르기를 쉿볼렛이라 발음하라 하여 에브라임 사람이 그렇게 바로 말하지 못하고 쉿볼렛이라 발음하면 길르앗 사람이 곧 그를 잡아서 요단강 나루턱에서 죽였더라. 그때에 에브라임 사람의 죽은 자가 4만 2천 명이었더라. 입다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된 지 6년이라 길르앗 사람 입다가 죽음에 길르앗에 있는 그의 성읍에 장사되었더라. 그 뒤를 이어 베들레헴의 입산이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었더라. 그가 아들 30명과 딸 30명을 두었더니 그가 딸들을 밖으로 시집 보냈고 아들들을 위하여는 밖에서 여자 30명을 데려왔더라. 그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된 지 7년이라 입산이 죽음에 베들레헴에 장사되었더라. 그 뒤를 이어 스불론 사람 엘론이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어 10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렸더라. 스불론 사람 엘론이 죽음에 스불론 땅 아얄론에 장사되었더라. 그 뒤를 이어 비라돈 사람 힐렐의 아들 압돈이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었더라. 그에게 아들 40명과 손자 30명이 있어 어린 나귀 70마리를 탔더라. 압돈이 이스라엘의 사사가 된 지 8년이라. 비라돈 사람 힐렐의 아들 압돈이 죽음에 에브라임 땅 아말렉 산지의 사람의 산지 비라돈에 장사되었더라. 아멘.
평안하셨습니까? 네, 무더위도 아마 오는 계절을 막지 못하는지 아침 저녁으로 시원한 바람이 불어옵니다. 계절이 변하는 시기에 건강 잃지 않도록 더욱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등산을 즐겨하는 분들이 자주 하는 말이 있습니다. 산은 오를 때보다 내려올 때가 중요하다라는 말입니다. 이는 물론 내려오는 길이 신체적으로 하중을 더 많이 견뎌야 하는 일이기에 하는 말일 겁니다. 그런데 잘 생각해 보면 등산보다 하산이 중요한 이유가 그것 말고도 더 있습니다. 언젠가 등산을 하다가 깨달은 것이 하나 있습니다. 힘겹게 오를 때는 목표인 꼭대기만을 향하기에 보이는 것이 표지판과 땅뿐이었습니다. 목적에 도달해야겠다는 생각에만 잠겨서 다른 것을 볼 겨를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목적한 정상에 올라선 이후에 내려올 때는 다양한 풍광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나무 사이로 비치는 산 아래의 풍경이나 나무의 생김새들, 그곳에 사는 곤충과 꽃도 유심히 살펴보게 된 겁니다. 오를 때는 결코 보지 못했던 것들인데 내려오는 길에는 그것들이 보였습니다. 얼마 전 세간에 개봉하여서 떠들썩한 영화 오디세이를 감상했습니다. 서양 문학의 기초라는 그리스 시인 호메로스의 오디세이아를 영화한 작품인데 주요한 내용은 주인공 오디세우스가 10년간의 트로이 전쟁을 마치고 자신의 본국인 이타카로 돌아오는 10년간의 여정을 그린 이야기입니다. 영화는 내내 주인공의 그 심리적인 면을 묘사했습니다. 트로이 전쟁에서 승리할 때까지는 보이지 않았던 죽음이라는 문제로 자신이 전쟁에서 죽인 사람들과 또 자신과 함께 전쟁에서 싸우다가 죽은 사람들을 떠올리면서 자기도 역시 필멸의 존재인 것을 인식해가는 것입니다. 진정으로 나아갈 때는 이 전장으로 나아갈 때는 보이지 않던 것이었는데 고향으로 돌아오는 길에는 그게 보인 겁니다. 이처럼 우리 인생도 아니 인생이 아니라 오름과 내림이 빈번하게 교차하는 우리의 하루하루에도 보아야 하는 것은 한쪽 면만이 아닙니다. 출근을 했다면 퇴근하는 것이 기본이고 나아감이 있었다면 되돌아옴도 존재하기 때문에 내려오는 길에 보이는 것들을 잘 포착하는 특별한 지혜가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내려오는 인생길에서 보이는 것들은 대개 나와 상관없는 일이라고 여기기가 쉬운 것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 사사기 12장을 읽었습니다. 사사기 12장은 이 사사기 전체 구도에서 볼 때 이스라엘이 급격하게 내려오는 중임을 알려줍니다. 사사기에 나오는 12명의 사사 중에 여덟 번째 사사인 입다의 마지막 이야기부터 입산과 엘론을 지나 11번째 사사인 압돈에 이르기까지 12장은 급하게 이야기가 전개됩니다. 사사기 전체의 구조를 흔히 나선형 하향 구조라고 말합니다. 나선형 하향 구조입니다. 이는 이스라엘의 타락 그리고 이방인의 침략 그 다음에 이어지는 이스라엘의 간구 부르짖음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하심과 구원하심을 겪은 이스라엘이 다시 타락하는 구조가 마치 나선형을 그리듯이 반복되어서 이스라엘의 타락상을 절실하게 보여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이전 장들에서는 완만한 형태로 나타났다면 12장에는 마치 물이 하수구 아래로 빨려 내려가는 것처럼 급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 말은 지금 이스라엘이 급격하게 타락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것을 반증하는 사건이 있는데 12장 1절부터 7절까지 등장하는 에브라임과 길르앗의 전쟁입니다. 사건의 발단이 이렇습니다. 11장에서 길르앗 사람 입다는 이스라엘을 침략한 암몬 자손을 상대해서 큰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그로 인해서 기생의 아들로 태어나 아주 비천한 신분이었던 입다가 전 이스라엘의 명성을 떨치게 되었을 겁니다. 그리고 그와 함께 도와준 길르앗 군사들도 명성이 올라갔을 것은 당연한 이치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상황을 불쾌하게 여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에브라임 지파 사람들입니다. 본문 1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에브라임 사람들이 모여 북쪽으로 가서 입다에게 이르되 내가 암몬 자손과 싸우러 건너갈 때에 어찌하여 우리를 불러 너와 함께 가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우리가 반드시 너와 내 집을 불사르리라 하니. 뜬금없이 에브라임 지파 사람들이 입다가 사는 길르앗까지 올라와서 불평을 토로합니다. 왜 전쟁할 때 우리를 부르지 않았느냐, 왜 전쟁할 때 너희만 나갔느냐라는 불만입니다. 에브라임 사람들이 왜 이런 말을 하는지 그 맥락을 알아야 하는데 사실 에브라임 사람들이 이런 행동을 보인 게 이번만이 아닙니다. 사사기 8장에도 동일한 사건이 나타납니다. 사사기 8장 1절입니다. 에브라임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이르되 내가 미디안과 싸우러 갈 때에 우리를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우리를 이같이 대접함은 어찌 됨이냐 하고 그와 크게 다투는지라. 에브라임이 문제를 지적한 것이 오늘 본문과 똑같습니다. 에브라임 사람들이 기드온 시대의 미디안과의 전쟁에서 제외되었던 것은 우리가 알다시피 의도적이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300명만을 선택하기 때문이지 않았습니까? 그럼에도 이런 불평을 하고 있는 이유는 당시 에브라임 사람들이 가진 독특한 교만함 때문에 그렇습니다. 에브라임은 알다시피 요셉의 두 아들 중 둘째 아들입니다. 아버지 야곱이 임종 전에 이들을 축복하게 되는데 요셉에게 두 아들을 데려오게 하고 머리에 손을 얹어 축복합니다. 이때 요셉이 보기에는 오른손이 첫째 므낫세에게 가고 왼손이 둘째 에브라임을 향해야 했지만 야곱은 의도적으로 자기의 오른손을 둘째 아들 에브라임에게 얹었습니다. 이걸 전례로 에브라임 후손들은 특권의식을 가지고 있었고 더욱이 가나안 정복 전쟁을 승리로 이끈 이 여호수아가 에브라임 지파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사사시대 당시에 에브라임 사람들의 교만은 하늘을 찔렀던 겁니다. 그래서 기드온 때도 그랬거니와 지금 본문에 입다가 승리를 거둔 이후에도 자기들이 더 영광을 차지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고 있는 것에 불만을 가집니다. 이스라엘 전체의 주도권을 자기들이 지어야 하는데 그것이 입다에게 넘어갈 것처럼 보여서 헤게모니 싸움을 하겠다고 지금 찾아온 겁니다. 이전 기드온에게 똑같은 항의를 했을 때는 기드온이 말하기를 에브라임의 끈물 포도가 아비에셀의 만물 포도보다 낫지 아니하냐라고 말하면서 너희들이 우리보다 훨씬 더 나은데 왜 그러느냐고 화를 풀라고 달래어서 그때는 큰 싸움이 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입다는 기드온이 아닙니다. 그는 불의한 것을 못 참는 성격입니다. 더욱이 에브라임 사람들이 입다에게 항의하며 내뱉은 말이 가관입니다. 조금 전 읽은 1절 마지막에 우리가 반드시 너와 내 집을 불사르리라 하니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와 내 집을 불사르리라. 이 말은 두 가지 측면에서 입다를 화나게 만드는 일이었습니다. 이유는 먼저 불사른다는 말은 사실 입다에게 금지어입니다. 암몬과의 전쟁에서 큰 승리를 얻고도 입다는 하지 않아도 되는 서원 때문에 자기 딸을 번제로 바쳤습니다. 번제는 재물을 다 태워서 드리는 제사입니다. 인신제사라는 말도 안 되는 일이었지만 어쨌든 그 재물로 자기 딸을 태워서 바쳤으니 불사른다는 말이 입다에게 어떻게 들렸겠습니까? 그 말은 상처를 건드리는 가시 같은 말입니다. 또 내 집을 불사르겠다라고 했는데 입다는 태어날 때부터 기생의 아들로 태어나서 제대로 된 가족을 가져보지 못했습니다. 가족들에게 버림받아 쫓겨나서 잡류와 어울려 지낸 것이 그의 어린 시절입니다. 그래서 그에게 이후에 생긴 가족들이나 자기의 사람들, 자기와 함께하는 사람들은 더 애틋합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을 불사르겠다고 엄포를 놓았으니 입다의 입장에서도 지금 에브라임의 불만을 받아들이기가 힘들었을 겁니다. 그래서 에브라임에게 너희들이 잘못 생각하고 있다고 조목조목 반박합니다. 본문 2절과 3절입니다. 입다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와 내 백성이 암몬 자손과 크게 싸울 때에 내가 너희를 부르되 너희가 나를 그들의 손에서 구원하지 아니한 고로 나는 너희가 도와주지 아니한 것을 보고 내 목숨을 돌보지 아니하고 건너가서 암몬 자손을 쳤더니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겨주셨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오늘 내게 올라와서 나와 더불어 싸우고자 하느냐 하니라. 불의한 것을 도무지 못 참는 성격의 이 입다가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에브라임의 거짓말을 들춥니다. 암몬 자손과 싸울 때 입다는 에브라임의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그러나 에브라임이 돕지 않았던 겁니다. 2절에 기록된 내가 너희를 부르되라고 하는 말은 단순하게 불렀다, 요청했다 이런 뜻이 아닙니다. 이 말은 히브리어 자크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가 나타나는 성경의 다른 본문이 출애굽기 2장 23절입니다.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아시다시피 출애굽기 2장은 히브리인들이 애굽의 노예가 되어서 시달리는 장면 아닙니까?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께 구원해 달라고 애원했습니다. 부르짖었습니다. 이때 히브리인들이 하나님을 향해 부르짖었다라는 말이 히브리어로 자크입니다. 그러니까 입다가 에브라임에 도와달라고 지원해달라고 부른 것은 애원하며 간구했던 겁니다. 그럼에도 그들이 도와주지 않았으면서 전쟁이 끝나고 나니까 마음이 달라졌습니다. 자기들도 명예를 얻고 싶다 이겁니다. 암몬과 싸우기 전에 입다가 얼마나 간절했는지는 3절에 나타난 내 목숨을 돌보지 아니하고라는 말에도 그 심정이 나타납니다. 입다에게 가족과 백성은 자기 목숨과 같은 의미입니다. 자기가 지켜야 하는 사람은 반드시 지키고야 말겠다는 것이 그의 신념이었습니다. 자기는 죽더라도 가족과 백성은 보호하고 말겠다는 암몬과 싸우기 직전의 입다였습니다. 그래서 그는 하지 않아도 되는 서원까지 해가면서 하나님께 승리하게 해달라고 구했는지 모릅니다. 어떤 인생이든지 간에 과가 있으면 공도 있는 법이지 않겠습니까? 입다의 모습이 사실 전체적으로 큰 공로는 아닙니다. 하지만 그에게도 배울 만한 것이 있습니다. 자기를 신뢰하는 사람들을 그 사람들을 끝까지 지키려고 했던 마음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기의 몸을 원수에게 내주더라도 어떻게 해서든지 사랑하는 사람들을 지키겠다고 했던 마음, 이런 마음은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스스로 세운 신념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세운 약속까지도 쉽게 저버리곤 하지 않습니까? 주일에 말씀을 들으면 결단하지만 월요일 세상으로 돌아가면 언제 그랬냐는 듯 나에게 유리한 쪽으로 말을 바꾸곤 하지 않습니까? 어쩌면 오늘 같은 수요 성경 공부는 그래서 있는지 모릅니다. 내가 한 결단을 3일도 채 지키지 못하기 때문에 한 주간의 중간에 교회로 나와서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다시 점검하는 겁니다. 이렇게 지키기 위해 몸부림치는 일, 이것이 필요합니다. 수요 성경 공부에 나오는 일이 어디 쉬운 일이겠습니까? 바쁜 일상에서 시간을 내기가, 마음을 먹기가, 땀을 뻘뻘 흘려가며 걸어서 와야 하고 또 버스를 타고 전철을 타고 막힌 길을 뚫고 운전해서 시간에 맞춰 교회로 오는 길이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지키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것이 결국에는 나를 지키는 힘이 되고 나를 지키는 도움이 됩니다. 이제 가을을 느끼는 바람이 불어서 조금은 나아졌지만 올여름 수요 성경 공부 자리를 지키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다만 이것으로 그치지 마시고 입다가 보여준 자기 자신을 내던져서라도 지키고자 했던 모습처럼 하나님 앞에 결단한 것들을 지키기 위해 끝까지 이 걸음을 멈추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사사기를 통해 교훈을 얻고자 할 때 사실 입다에게서 배울 점이 그리 많지는 않습니다. 최하층민에서 이스라엘의 지도자까지 되었으니까 어쩌면 입지전적인 인물이긴 할 겁니다. 하지만 그가 보인 삶은 대체적으로 반면교사에 가깝습니다. 이후에 에브라임 사람들을 대하는 모습이 대표적입니다. 본문 4절입니다. 입다가 길르앗 사람을 다 모으고 에브라임과 싸웠으며 길르앗 사람들이 에브라임을 쳐서 무찔렀으니 이는 에브라임의 말이 너희 길르앗 사람은 본래 에브라임에서 도망한 자로서 에브라임과 므낫세 중에 있다 하였음이라. 에브라임이 거짓말한 것을 따진 후에 입다는 길르앗 사람들을 불러 모읍니다. 그리고 본래 암몬을 향하여 있던 칼을 이제 에브라임을 향하여 들게 하였습니다. 에브라임과의 싸움이 입다 개인의 싸움이 아니라 지파 간의 충돌이 된 것은 에브라임 사람들이 입다뿐만 아니라 길라 사람들 전체를 두고 도망자요 변절자라고 비난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길라앗은 에브라임 사람들이 말한 것처럼 도망자들끼리 모여서 만들어진 범죄 집단이 아닙니다. 이들은 엄연히 이스라엘의 자손들입니다. 민수기 26장 29절에 그 내용이 나타납니다. 므낫세의 자손 중 마길에게서 난 자손은 마길 종족이라. 마길이 길르앗을 낳았고 길르앗에게서 난 자손은 길르앗 종족이라. 보시는 것처럼 길르앗은 므낫세 자손 중 마길의 후손들입니다. 어떤 지파에서 말썽을 일으켜서 도망친 사람들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데 에브라임 사람들은 교만해져서 그들을 하찮게 여기고 무례배 취급을 하였습니다. 그것이 화근이 되어서 결국 지파 간의 싸움으로 이어지게 된 겁니다. 이 싸움에서 이기는 쪽은 입다가 있었던 길르앗이었습니다. 그리고 에브라임 사람들을 처참하게 입다와 길르앗 사람들이 살육하기 시작합니다. 5절과 6절입니다. 길르앗 사람이 에브라임 사람보다 앞서 요단강 나루턱을 장악하고 에브라임 사람의 도망하는 자가 말하기를 청하건대 나를 건너가게 하라 하면 길르앗 사람이 그에게 묻기를 내가 에브라임 사람이냐 하여 그가 만일 아니라 하면 그에게 이르기를 십볼렛이라 발음하라 하여 에브라임 사람이 그렇게 바로 말하지 못하고 십볼렛이라 발음하면 길르앗 사람이 곧 그를 잡아서 요단강 나루턱에서 죽였더라. 그때에 에브라임 사람의 죽은 자가 4만 2천 명이었더라. 길르앗 사람들은 에브라임 사람들이 자기 지파의 땅으로 돌아가지 못하도록 요단 나루턱을 장악했습니다. 나루턱은 배가 드나드는 곳이라기보다는 요단강을 넘어갈 수 있는 물이 얕고 물살이 느린 지역을 뜻합니다. 그렇게 걸어서 강을 건널 수 있는 곳이 여러 군데 있었는데 그곳 지형을 잘 아는 길르앗 사람들은 곳곳마다 장악하여서 도망치는 에브라임 사람들을 도륙합니다. 에브라임은 길르앗 사람들을 도망자라고 비난했다가 오히려 자기들이 도망치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삶의 아이러니입니다. 교만한 자를 비틀어서 축출하시는 하나님의 방식이 이와 같습니다. 사람이 교만하여서 거들먹거리면 하나님은 반드시 그 방식 그대로 그를 축출해내십니다. 그러니 우리 삶의 태도가 늘 겸손해야겠습니다. 그렇게 길르앗 사람들은 나루턱을 장악해서 도망치는 에브라임 사람들을 막아섭니다. 이때 강을 건너려는 사람이 에브라임 사람인지 아닌지를 확인하는 확인 작업이 필요합니다. 이를 확인한 작업이 쉿볼렛이라는 단어를 말하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에브라임의 땅이 유대 산지에 있어서였는지 몰라도 그들이 이중 모음을 잘 말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쉿볼렛이라는 단어를 말하게 해서 그것을 잘 발음하지 못한다고 죽인 사람이 무려 4만 2천 명입니다. 4만 2천이라는 숫자는 어마어마한 수입니다. 이를 그냥 넘길 수가 없는 것은 민수기 26장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 모세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인구조사를 실시했습니다. 지파별로 전쟁에 나갈 수 있는 남자를 계수한 일이 있었습니다. 이때 이 에브라임 지파의 남자가 계수되기를 3만 2,500명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입다와 길르앗이 죽인 에브라임 사람이 얼마입니까? 4만 2천 명입니다. 그러니까 전쟁에 나갈 수 있는 에브라임의 남자들은 이때 거의 다 죽임을 당했다고 보면 됩니다. 중요한 것은 이 사건이 사사기 12장과 13장을 가르는 분수령이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13장부터는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이방 민족이 암몬이 아니라 블레셋입니다. 이제 이후에는 블레셋과 싸우게 되는데 그렇게 된 이유가 에브라임의 남자들이 죽임을 당한 것과 관련이 깊습니다. 에브라임은 요단강 동편 산지를 기업으로 분배받았습니다. 그리고 블레셋이라는 땅은 이스라엘 남서쪽으로 지중해를 끼고 위치하여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블레셋이 이스라엘 내륙으로 들어오려면 반드시 에브라임의 산지를 지나야만 합니다. 그렇게 번번이 블레셋을 막아주던 방패가 되던 에브라임이었는데 이들이 입다와 길르앗에 의해서 지금 도륙당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 블레셋이 이제는 쉽게 이스라엘 내륙까지 침범할 수 있게 된 겁니다. 그래서 13장 이후에 등장하는 사사 삼손은 계속해서 블레셋이라는 나라와 다툼을 벌이게 되고 얽히고 설키게 되는 겁니다. 입다와 길르앗이 범한 실수가 이것입니다. 처음에 그들은 자기들을 지키려고 했는지 모릅니다. 하지만 그것이 과하여져서 넘지 말아야 할 선을 넘겨버렸을 때 그 일은 이스라엘 전체를 위험에 빠뜨리는 일이 되었습니다. 전체를 바라보는 눈으로 절제할 줄도 알아야 했습니다. 자비와 용서가 필요했습니다. 교만에 대한 응징은 하나님께 맡기고 그들은 겸손히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했지만 끝내 그들 손으로 처리해버리고 만 것이 결국에는 자기와 자기 민족을 다른 궁지로 몰아넣는 일이 된 겁니다. 그렇게 우리는 지키려는 노력과 함께 신을 벗는 겸손도 함께 갖추어야 합니다. 내 방법을 내려두고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마음으로 상황을 대처하는 힘이 필요합니다. 제가 서두에 사사기 전체에서 오늘 읽은 12장은 급격하게 내려가는 장면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바로 지금 이 장면이 그 말을 대변해 줍니다. 외세에 대한 대비를 해도 시원찮을 판국에 이스라엘 사이에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서로 힘을 합쳐도 모자란데 오히려 그 힘으로 서로가 서로를 죽이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스라엘이 지금 얼마나 하락하고 있는 겁니까? 사실 내전이 일어났다는 것은 그만큼 살기가 편해졌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암몬을 평정하고 이스라엘이 아마도 회복세에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공치사를 하는 중에 에브라임이 입다를 도발했고 입다는 그것을 명분으로 삼아서 이스라엘 전체의 헤게모니를 장악하려고 했는지도 모릅니다. 에브라임도 입다도 그리고 길르앗도 모두가 다 오르는 일에만 혈안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인생의 한쪽 면만을 바라보고 살아가고 있으니 그들이 진짜 보아야 하는 것을 번번이 놓치고 만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글을 읽는 독자인 우리에게는 균형 잡힌 시각을 갖기 위해서 이들의 내려가고 있는 모습을 통해 한 가지를 발견하도록 장치해 두십니다. 그것이 본문 7절과 12장 후반부에 계속해서 반복되는 문장으로 나타나는 표현입니다. 대표로 7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입다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된 지 6년이라 길르앗 사람 입다가 죽음에 길르앗에 있는 그의 성읍에 장사되었더라. 내려가는 인생들 사이로 하나님께서 비추시는 교훈은 바로 죽음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죽습니다. 인간은 불멸을 꿈꾸지만 그것이 꿈일 뿐 우리 모두는 필멸의 존재입니다. 그것이 여호수아의 후손이었던 에브라임이든지 자수성가하여서 입지전적으로 자기 인생을 세운 입다든지 그가 어떤 사람이든지 간에 인간이라면 결국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사사기 기자는 우리에게 입다와 같이 살아간 사람도 결국에는 죽는다고 알리고 그가 맨 마지막에 한 일은 장사되어 묻히는 일인 것임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저는 성격이 급해서인지 몰라도 전철을 타면 계속해서 벽면에 노선표를 봅니다. 제가 도착할 역까지 얼마나 남았는지 살피기 위함입니다. 정거장을 지날 때마다 지겹도록 얼마나 남았는지를 세어봅니다. 그렇게 버스나 전철을 타면 종착역을 지겹도록 쳐다보면서도 인생이라는 기차의 종착역은 살아가면서 거의 생각하지 않습니다. 누구나 죽는다는 이 간단한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죽음은 나의 일이 아니라는 잠재의식 속에 살아갑니다. 교우님들은 어떻습니까? 막상 죽음이 내 코앞으로 다가왔다라고 한다면 그때도 지금처럼 살아가시겠습니까? 그때도 여전히 미워하고 여전히 탐내고 여전히 투정하면서 나 자신을 위해 살지 못한 것을 계수하며 원망하고 계시겠습니까? 코끝에 죽음이 도사리고 있음을 알면서도 허무한 것을 추구하는 것만큼 어리석은 일은 없습니다. 사명자 반에서 배웠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생을 명하심으로 우리가 생명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생은 하나님의 명을 지키고 따르는 방향으로 가꾸어 가야 합니다. 나의 이기적인 목표를 위해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생의 목적을 위해 쫓아가는 명의 사람이 되는 것, 곧 사명자로 살아야 하는 겁니다. 오늘 읽은 본문 12장은 안타깝게도 사명대로 행하지 못한 사람들의 이야기뿐입니다. 입다 이후에는 세 명의 사사가 더 등장하는데 그들 중 먼저 언급되는 게 입산입니다. 8절에서 10절입니다. 그 뒤를 이어 베들레헴의 입산이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었더라. 그가 아들 30명과 딸 30명을 두었더니 그가 딸들을 밖으로 시집 보냈고 아들들을 위하여는 밖에서 여자 30명을 데려왔더라. 그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된 지 7년이라 입산이 죽음에 베들레헴에 장사되었더라. 입산은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유대 땅이 아니라 스불론 땅에 있는 베들레헴에서 사사로 지냈습니다. 그가 사사로 지낸 게 단 7년이지만 그 기간에 각종 정략 결혼을 통해 아들과 딸이 각 30명, 그들이 이방인들, 곧 외부인들과 결혼을 했습니다. 모두 이방민족과 하친하는 일을 위해 또는 지파 간의 암묵적인 평화를 유지하는 일을 위해 시집장가를 보냈을 겁니다. 그저 눈에 보이는 평화, 잠재적인 문제를 그 속에 가득 안고 있지만 겉으로 평화로워 보이기만 하면 된다는 것처럼 살아간 겁니다. 그래서 입산의 시대가 아들, 딸 많이 낳고 평화로워 보일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판단에는 그는 10절과 같이 죽었고 장사된 사람일 뿐이었습니다. 그 이후에 이스라엘에 얼마나 평화가 더 더해졌는지 뭐 이런 언급은 빠져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가식적인 평화였기 때문일 겁니다. 입산 다음으로 엘론이 사사가 되는데 그의 삶은 더 과간입니다. 11절과 12절입니다. 그 뒤를 이어 스불론 사람 엘론이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어 10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렸더라. 스불론 사람 엘론이 죽음에 스불론 땅 아얄론에 장사되었더라. 사사기 기자의 엘론에 대한 평은 더 야박합니다. 10년 동안 다스렸지만 무엇을 했는지에 대한 언급이 하나도 남아있지 않습니다. 이는 요즘 유행하는 줄임말로 할 말 하안, 즉 할 말은 많지만 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굳이 그의 삶을 평해서 좋을 게 없으니까 그냥 넘어가라는 말입니다. 결국 엘론에게서도 찾을 수 있는 유일한 교훈은 죽어서 장사되었다라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어지는 압돈에 대한 언급입니다. 13절에서 15절입니다. 그 뒤를 이어 비라돈 사람 힐렐의 아들 압돈이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었더라. 그에게 아들 40명과 손자 30명이 있어 어린 나귀 70마리를 탔더라. 압돈이 이스라엘의 사사가 된 지 8년이라 비라돈 사람 힐렐의 아들 압돈이 죽음에 에브라임 땅 아말렉 사람의 산지 비라돈에 장사되었더라. 압돈에게는 40명의 아들과 30명의 손자가 있었습니다. 그에 대한 설명에서 대내적으로 풍요로운 시기를 보냈을 거라는 추측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물질적 풍요만을 인생에게 명한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방의 민족들은 대개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면서 풍요를 기원하는 일로만 신을 찾아갈지 모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은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 살아가고 그 일을 이루고자 하나님을 찾아갑니다. 그런데 압도는 자신에게 주어진 풍요를 그저 자기 자손들을 먹이고 호화롭게 하는 일로만 소비해버렸습니다. 14절에 그 자손들이 나귀 70마리를 탔다라는 언급이 있는데 이건 압돈의 주 관심이 자기와 후손들이 잘 먹고 잘 사는 것에만 있었음을 증명하듯 말해주는 본문입니다. 그래서 그에 대한 마지막 언급도 역시 죽었고 장사되었다라는 것이 전부입니다. 재밌는 것은 이 세 사람의 이야기가 시작되는 본문 8절과 11절과 13절이 시작될 때마다 그 뒤를 이어라는 말이 반복된다라는 겁니다. 사람들은 저마다 그 뒤에 누군가 더 있기를, 그 뒤에 무언가가 더 기다리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전도서 1장 2절에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라는 말씀처럼 사람의 마음에 생긴 공백은 사람이 메우지 못합니다. 그래서 사사기 기자는 우리 마음의 그 헛헛한 공백을 완전히 메우실 하나님을 지금 어렴풋하게 떠올리도록 인도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외에 이스라엘의 진정한 사사가 없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교우님들, 나선형 하향 구조를 가진 사사기 그리고 12장 전체가 마치 물이 하수구를 빠져나가듯 그렇게 빨려들듯 급하게 치닫는 가운데 우리가 그 가운데서 보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오르기만 하는 인생이 결코 보지 못하는 겁니다. 꼭대기, 정상의 시선이 사로잡힌 사람은 결코 보지 못하는 인생의 진짜 종착역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바로 그것을 보라고 권하십니다. 자기 자손을 부유하게 했든지 정치적으로 안정을 불러왔든지 평범해서 말할 것이 없는 사람이든지 혹은 자기 운명을 스스로 개척한 입다와 같든지 그것과 상관없이 인간은 모두 다 죽습니다. 그리고 장사됩니다. 라틴어 문장 중에 메멘토 모리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전쟁에 이겨서 개선하는 장군의 귓가에서 메멘토 모리를 외치며 당신의 죽음을 기억하라라고 말하던 것처럼 오늘 본문은 이기심에 절어서 자기만을 바라보는 오늘의 인생들에게 좁디좁은 시선으로 복수를 꿈꾸고 그 복수를 위해 일생을 허비하는 사람들에게 감사는 잊어버린 채 결핍에만 몰두하여서 불평을 쏟아놓는 사람들에게 그리고 그저 앞만 보며 내달리는 오늘의 우리들에게 우리의 뒤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의 죽음을 생각하라 라고 말입니다. 코끝에 죽음이 도사리고 있음에도 여전히 그것을 원하겠느냐고 말하고 있습니다. 심하게는 세계의 절반을 차지했다라고 말하는 헬라 제국의 이 알렉산더는 부하들이 전쟁에서 두려워하지 않도록 엄청난 포상을 약속했다고 합니다. 전쟁에서 얻은 전리품을 군사들이 다 나누어 갖도록 함으로써 고향으로 돌아가고 싶은 마음을 잠재운 겁니다. 심지어 알렉산더는 자기가 취할 전리품마저도 부하들에게 양보하자 그의 측근에 있었던 사람이 대체 왜 이렇게까지 하느냐라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알렉산더가 어차피 전 세계가 다 내 손 안에 있으니까 상관없다고 자신 있게 대답했습니다. 어차피 다 내 것이니 상관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알렉산더는 33살이라는 이른 나이에 전염병에 걸려서 죽게 되었습니다. 그는 죽기 전 마지막 유언으로 신하들에게 부탁합니다. 자기의 간을 만들 때 양손이 밖으로 빠져나오도록 구멍을 내달라는 겁니다. 유언이 하도 특이해서 이유를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알렉산더는 죽음에 갇힌 이상 세계를 다 가졌다던 알렉산더의 손에도 지어진 것이 아무것도 없음을 보여주고 싶다라고 말했습니다. 우화와 같이 전해져 내려오는 이야기지만 깨달을 만한 교훈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교우님들, 혹시 아직도 내 손에 움켜질 무언가를 위해 오르는 것만 몰두하시지는 않습니까? 그렇다면 움켜져봤지만 먼지처럼 사라지기만 했었다는 오늘 본문의 교훈을 꼭 기억하십시다. 혹시 누군가에게 안 갚음하겠다는 복수심에 불타고 계시다면 그 끝에는 서늘한 허무함만 남는다는 것을 기억하십시다. 부디 공기처럼 사라져버릴 화려함에 시선을 빼앗기지 말고 공허해진 빈속을 하나님께서 불어주시는 사명자의 숨으로 가득 채워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각자는 언제라도 무너질 수 있는 존재입니다. 이걸 자각하면서 오르는 것이 목표가 아니라 신을 벗고 주님과 동행하는 것을 인생의 목표로 삼는 주님의 사명자들, 주님이 세우신 은혜의 통로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통해 잊고 사는 우리의 본질을 보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인생의 결국은 죽음이기에 영원한 하나님을 붙들고 사는 것만이 지혜임을 알게 하심에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보다 내 명성을 높이려던 오만과 복수심에 불타 남을 해하며 지냈던 완악함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세상이 즐겨하는 것처럼 물질적 풍요와 외형적 평안을 생의 목적으로 삼던 어리석음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제는 주님이 비추시는 인생의 본질을 따라 생의 목적을 온전히 실행하는 사명자로, 그리고 참된 사사이신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백성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신을 벗고 날마다 주님 앞에서 더욱 겸손해져 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늦은 시간까지 말씀을 사모한 주님의 사람들에게 말씀대로 살아가는 은혜도 함께 내려주시기를 구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시선으로 인생을 바라보며 죽음과 장사됨을 넘어 영원한 사명자로 서기를 소망하고 결단하는 주님의 사람들과 100주년 기념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수요 성경 공부를 마쳤습니다. 남은 2주간의 날들도 평안하시기 바랍니다.